2016년 6월 1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런 자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에 대해서 또 특별히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맞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또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그걸 기억에 좀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얘들아, 천국에 가서는 누가 가장 큰 면류관을 받을 것 같으니?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제일 크네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안 웃으시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 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포인트에 웃음이 터질 거라는 걸 제가 예상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누가 가장 큰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네, 당연히 머리가 가장 큰. 뭐 저희 교회에서는 뭐 저랑 이상현 전도사님이 거의 뭐 탑 1, 2를 지금 자랑하는 예, 큰 면류관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정답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를 좀 보자면은 성경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힌트를 따르자면은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고 으뜸인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 좀 섬기도록 하려고 일하도록 하려고 소위 좀 호객 행위를 하려고 낚시질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으뜸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국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Upside Down Kingdom.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섬김 받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종이 바로 큰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가장 많이 부합되는 것을 그걸 이제 성공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또 소위 말하는 그렇게 성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나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가장 유력한 자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유력한 자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One person plus God is always in majority. 어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기만 한다면 항상 majority,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이 너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1000을 더하고 만을 더해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천을 가지면, 만을 가지면, 십만을 가지면은 그럼 우쭐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요 상대적인 비교들이거든요. 내가 만을 가져도 이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여지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화목한 가정이 없으면 화목한 가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거든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1이라고 하더라도 무한대, 인피니티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내 자체가 무한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섬기는 자 또 종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하면서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그걸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앞에 구절들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절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오른쪽에 앉히고 한 명은 왼쪽에 앉혀달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 아들 한 명은 우의정이 되게 해주고 한 명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장성한 아들 둘이를 손붙잡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야고보는 이쪽에 요한은 이쪽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뭐죠? 아, 이 대단한 치맛바람이죠. 이 엄마의 엄청난 치맛바람입니다. 다 큰 아들들을 손 꼭 잡고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내 새끼들 챙기는 거는 뭐 유대인 엄마나 한국 엄마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높은 직책에 앉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것이 영예이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해하셨군요. 착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누가 내 오른쪽에 앉고 누가 내 왼쪽에 앉는가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고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유추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앉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 똑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급도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막 받은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 또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그런 차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관점이고 상처에서 나오는 거지 천국에 가가지고 누가 더 존귀 여김 받는다고 해가지고 시기하고 막 비교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다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하시는 자들도 있고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자들을 영예로워하고 또한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또 주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들, 이게 천국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또 모습들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서 보았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요, 머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가장 큰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섬김이 가장 큰 자들이 가장 큰 면류관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영어로 보면 devoted, 헌신되어진 이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며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섬기는 이들을 나열하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권세 있고 돈 많고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 또 그들과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이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섬기는 이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약 한 달 뒤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기도들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시간들은요, 아마 이미도 주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또 기대를 합니다. 물론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중요한 기준과 말씀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는가,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나가기로 작정하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러다가 비틀거릴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소망인가 하는 것들은요,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느꼈던 것이, 야, 참 특이한 교회다. 저도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섬겨왔습니다만은 링컨시티 한인교회 같은 교회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교회입니다. 지난 10년여 가까이 세례식도 없었고 임직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것에 욕심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보면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서로 인정받겠다고 또 서로 직분 맡겠다고 그렇게 막 난리치는 경우들 또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치가 난무하고 뭐 헌당과 뭐 파당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 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또 나누어지는 일들도 또 심심찮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 제가 나서가지고 우리 임직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무릅습니까? 이런 걸 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는 상처받고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제가 나서가지고 그거 갖다가 굳이 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오랫동안 세례식도 없고 또 임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는 저도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면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생각과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준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식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던져드렸습니다. 기회를 드린 거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푸시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던져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막연한 미래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바로 전에 아 내가 세례는 못 받았는데 병상에서라도 세례 받아야지 세례는 받고 가야지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세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시간만 가지 기회가 언제 주어지겠습니까? 언제 그런 마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던져주시면서 그 초대에 반응하시도록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 한번 놓쳤다고 영원히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악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현재라는 시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져놓은 거죠. 창립기념주일 때 임직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한 명도 못 세우게 될 수도 있죠. 뭐 그럼 어떻습니까? 다음 기회에 또 세우면 되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연단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이제 귀한 일들이죠. 한편으로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요,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보면은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목사가 나이가 많고 젊고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포지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관점들이 있고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이 Father's Day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저는 이렇게 보면요 다 보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짧고 경험이 짧고 하다 할지라도, 혹은 제가 인간적인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요 다 보입니다.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이고요, 핑계하는 것도 다 보이고, 섭섭해하는 것도 다 보이고, 기뻐하는 것도 다 보이고, 말 안 듣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나보다 더 나를 디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면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귀하고 또 제가 보기에 훨씬 착하고, 그런데 본인들은 또 막 나가가지고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별 생각 없이 막 언덕 뛰어다니고 물장구 치고 막 이러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막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고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마음은 또한 필요한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요, 모범이 생겨나야 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또 이후에 오게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범이 필요합니다. 아, 링컨시티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아,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 저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거룩하게 사모하고 욕심을 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것을 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헌신해야 될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잣대와 기준에 대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붙잡고 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래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과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과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큰 배 밑창에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잣대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대접받고 시중받으려는 사람보다 철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이 더해가면서 자라가야 할 것은요, 섬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믿은 사람, 제일 으뜸 자는 되는 자가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이 당시에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훈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범과 은혜를 체험하고 곧바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산 자들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힘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알아주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자리이며 섬김의 삶을 사는 이들을 알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자꾸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보다 뭐 권사가, 뭐 장로가, 그보다 뭐 목사가 더 뭔가 높은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맡겨준 사명 감당하라고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군대 계급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게 군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또 1등병이 병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대 계급이죠. 오래 있으면 짬밥을 많이 먹으면은 계급이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진급하게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평신도 중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역의 필드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저는 귀하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군대적인 계급도 아닙니다. 상하 복종이 있는 그런 위계가 있는 체계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무개 장로, 엘더 누구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회는 3년을 심무하고 반드시 1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또 장로라고 호칭하지도 않죠. 그렇게 부를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이름을 대신 부르거든요. 뭐 피터, 존 이렇게 부르죠. 뭐 엘더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적인 문화가 있죠.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 무엇이냐면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냥 직분이고 펑션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을 위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직분을 가진 자는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 자다, 십자가를 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은 어느새 부족한 것이 채워져요. 연약한 것들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은 안 되던 일도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귀한 자들이고 알아주라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퍼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은 편이 갈라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경계해야 될 누룩과 같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종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대차대조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베푸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받는 것이 많은가 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내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흑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흑자는요 세상의 흑자와 정반대죠. 신앙에 있어서는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것이 많으면 적자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채워지고 교회의 부족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흑자 생활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역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지 물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늘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 방문 중이라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영식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영식 형제를 보고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세례식 때예요. 뭐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크고 예쁜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몇 주 동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해 했었습니다. 아,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작년 세례식입니다. 막 많은 축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례받는 것이 이렇게 참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한 목회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조용히 저 구석에 있던 애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앵겨주는 걸 보고는 아 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뭐 알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이 시원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식 형제도 뭐 본인이 뭐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LA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 갈 때 거의 매달마다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있으면은 그 이제 저희는 셀 그룹이라고 스몰 그룹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구역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구역장 셀 리더나 셀원들이 또 꽃다발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교육을 시켰죠. 그렇게 해라. 기뻐해 주고 셀러브해 해줘라. 근데 그런 모습들을 늘 봤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본인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100마디 말보다요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들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범들이 모델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성경적인 모습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시원케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also. 아,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내 기분이 새로워졌어. 내 믿음이 새로워졌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요 막 책망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분당이 있어가지고 다툼도 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교인들이 생각해 보면요 골치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힘을 얻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막 드러내고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지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면요, 교회를 옮기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악이 강하고 어두움이 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또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했어. 교회는 이제 망했어. 기독교는 끝났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소망이 없어. 막 그렇게 비판만 합니다. 어두움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시지 않았죠.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의 위로를 얻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가 눈물 닦고 일어나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에 기쁨이 생겼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극복해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는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분들이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그들이 아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거룩한 목표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교회는 그저 내 신앙생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곳, 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자꾸 나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희 목사님이었던 분이요,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부대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가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군복에 베레모 쓰고 전투 공수부대원이 덩치도 막 이런 사람이 늘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며 가는데 가다가 길거리에 나 있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앞에서 꽃꽂이를 하는 거죠. 얼마나 웃긴 광경입니까? 군인이 베레모 쓰고 꽃꽂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냥 뭐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물도 떠놓고 싶고, 그래서 약수터가 가지고 물도 떠오게 되고요. 장의자도 닦아놓고, 강대상도 닦아놓고. 그런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 또 성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또한 다른 지체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빈야드 뮤직의 Before You Call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이끄시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answer you.